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에서는 지진과 홍수가 그칠 날이 없는 중에도 이 백성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늦은 더위를 주시어서 오곡백과가 더욱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 자연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이곳 유서 깊은 거룩한 땅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뜻에 따라 세워졌음을 믿사오니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땅에 목자를 잃고 헤매이는 양떼들에게 아름다운 초장이 되게 하시고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백성에게 끝일 줄 모르는 생명수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바다에서 산골짜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주적 개념을 상실하고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이 세대에 오늘이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적과 더불어 싸울 때 손에 든 총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병을 준비할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권속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평생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이재철 목사님, 뉴욕 프라싱 교회 집회 인도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곳 프라싱 교회 성도들 이민 생활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은혜의 바다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영란 전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8절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7월 22일 새벽 2시 인도 봄베이 차트라바티 시바지 공항에서는 이별이 있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둘째 딸을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면서 홀로 미국으로 가는 딸을 배웅하는 작별이었습니다. 형편상 혼자 보내야 했기에 그 이별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부모는 딸을 꼭 끌어안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절함으로 전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 역시 만 2년 동안 함께 지냈던 본베이 한인교회 교우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배웅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별의 악수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나눈 마지막 말은 지금도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교우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베이 한인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시도록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키워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당부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작별은 언제나 진지함이 있는 공간입니다. 짧은 만남이든 긴 만남이든 만남이 진지했을수록 헤어짐은 더 진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아이로 통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열심히셔서 그랬는지 저도 저절로 믿음이 좋은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는 언제나 1등을 하는 아이, 연말 시상에서 늘 좋은 선물을 맡아놓고 타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이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봄, 가을로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회를 열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부흥회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도 예배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은 분 옆에 앉아야 졸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앞줄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강요에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 강사의 긴 설교가 끝나면 의례적으로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는 분들을 빤히 쳐다보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몰래 밖으로 나왔다가 기도가 마쳐질 때쯤 다시 자리에 가서 앉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는 사실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제일 싫었던 기억은 찬송가 한 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찬송만 부르고 또 부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여러 차례 다른 찬송을 부르자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도 한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혼자 은혜 속에 잠길 때에 그때의 어머니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는 주일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었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를 흉내내었습니다. 이웃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지나가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기 초가 되면 자기 소개 시간에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6학년 학기 초에 자기 소개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한 친구가 발표했던 장래 희망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저것인데 왜 난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 친구는 용감하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장래 희망으로 발표했던 것은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선교사의 정확한 뜻과 한자를 익혀서 그 이후로 모든 장래 희망란에 선교사라고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의 발표에 저도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내가 어른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품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고등학교를 지내오면서 진정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라에 가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주님은 어린 시절 저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의 비전을 듣는 동기들은 늘 의아해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각종 선교단체가 교내 동아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그런 곳에는 한 번도 기웃거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선교 현지 언어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인지 제 꿈이 비현실적인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선교지에 서 있게 된 나를 발견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외적인 준비보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학생부 시절에는 교회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중등부나 고등부 2학년이 되면 학생부 임원을 뽑곤 했었는데 저는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부회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회장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라 해도 남학생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꼭 회장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이라면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장 출마에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는 아니었지 않을까 합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인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요일은 제가 다니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수요일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그리고 목요일은 친구들을 위해, 금요일은 북한과 고향을 떠난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토요일은 저를 위한 기도로 학업과 비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수첩에 기도 순서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제대로 기도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기도 친구를 만들어서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기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려주거나 강요한 것이 아님에도 신앙생활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청소년 시기에 방황보다도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신 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해주신 말씀을 듣고 기억한 일이 있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의 꾸중을 들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고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를 무난하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교회학교 반사와 성가대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봉사자는 늘 필요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부 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는데 주일날은 헌금 이외에는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는데 막상 교사가 되고 보니 주일에 어린이들 간식을 사는 일이며 돈 쓰는 일을 어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주일에 돈을 써도 되고 어린이들은 전혀 쓰면 안 되는 걸로 한동안 알고 지냈고 그것이 얼마나 율법적인 행위였는지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맡아주셨던 분으로 지금은 목사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력서는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을 쓰는 것인데 여러분의 시절에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이력에 대한 것을 미리 작성해 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20대부터 대략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작성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목회자가 되어 선교사로 일생을 마치고 싶어 했던 저에게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인생을 공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잘 알아야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를 적어주시면서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두 갈래 길을 모두 갈 수 없기에 사람들이 적게 선택했던 길을 걸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었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마침 그 무렵 아버지께서 지병을 얻으시게 되어서 대학 진학을 미뤄야겠다고 결심했던 때라서 그런지 전도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만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서 알지 못했던 많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이었던 한 기업의 비서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분기 때나 명절 때마다 관할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면 저는 큰 액수의 돈을 격리부에서 타다가 전달하는 일을 하곤 하면서 우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며 그 가운데 씁쓸해하며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4년 봄에 저는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시기만 되면 제가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1월부터 2월을 지나오면서 왠지 모를 불안으로 답답함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 이유를 추적하던 중에 입시를 마치고 대학 원서를 넣는 시기가 그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년 불안했던 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 해에 그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길, 먼 훗날 내가 걸은 길을 돌아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수험생으로 1년을 지낸 후에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동기들보다 9살이 많은 나이에 학부 1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학부를 거쳐 신대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동안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1995년 첫 번째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본관 건물과 식당이 연결된 하나의 강의동이 있던 연변 과기대를 방문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는 교수님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11박 12일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로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과 중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12일 후면 살기 좋은 우리나라로 돌아간다는 희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의 불편은 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해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날아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이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2월 신대원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던 영화부 아이들의 특성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던 6월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후 전화를 드렸더니 인도 봄베이에 가지 않겠느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저의 첫마디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이지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돌아온 답변은 제가 작년 목회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얻은 후에 인도 봄베이를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행으로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땅,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곳이란 생각이 들어 거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해왔던 저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는 순종이란 단어만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만 해왔던 저에게 만 2년 동안 한인교회를 담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일지 생각하기도 전에 순종이란 단어는 저로 하여금 가겠다는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봄베이 한인교회에서는 제가 여자 사역자였기 때문에 청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랜 재직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분이 저를 거론조차 못하게 했지만 결국 투표를 하게 되었고 어쩐 일인지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청빙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베이 한인교회를 담임하던 선교사님이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을 하여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만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서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2003년 8월 2일에 인도에 도착하여 열흘가량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환송하던 공항에서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음도 절감케 되었습니다. 저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선교사님이 살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교우님들이 혼자서 지내기에 무서울 거라고 걱정들을 하셨을 때에 의외로 혼자서 지내던 첫날부터 그 집은 무척이나 편안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편안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인도는 종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축제가 무척 많습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가네시 축제를 하는데 가네시라는 신은 머리는 코끼리 모양에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네시를 자신들의 집이나 소사이어티에 모셔놓았다가 마지막 날에 아라비아 바다에 빠뜨리는 행사를 합니다. 가네시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6미터가 넘는 것까지 보았는데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재력에 따라서 가네시 크기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우수하게 만든 가네시를 선별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해 9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냄새도 나고 불편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셨음에도 저는 그들이 행사하는 바닷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걸어서 1시간가량 되는 거리였는데 저도 인도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날 사람들은 온몸에 빨간 색소를 뒤집어 쓰고 춤을 추면서 가네시를 실은 트럭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무렵이 되자 각처에서 날라온 가네시를 바다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십만 명이 모였는지 바닷가에는 온통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섞여 있던 저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물어오셨습니다. 뭘 보고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요. 수십 개의 방송국에서는 제각각 제일 근사하게 만든 가네시를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 저는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실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곤으로 허덕이면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연연하여 내세를 기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야 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그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친히 하실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 2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년 목회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이 얼마나 분주히 일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사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약하고 육체가 허약한 교우들, 환경에 연연하며 힘들어하던 사람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고통받던 분들과 더불어 저는 그저 마음 아파하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함께하며 지내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언제까지나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했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자비량 선교사이든 교단 파송 선교사이든 아프리카 선교사이든 모슬렘권 선교사이든 힌두권 선교사이든 공산권 선교사이든 모두 우리의 몫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마약, 환경의 오염과 핵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봄베이를 떠나오면서 더 이상 그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주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자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의 권세는 그들의 생명이 있는 기한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권세는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얼마만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합지졸 같았던 제자들과 진지한 만남을 가져주심으로 주님과 이별을 한 이후에 더욱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진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만 하다가 낙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실히 살다가 모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주시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주님 제자 삼으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